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계속 나누기 전에 오늘도 찬양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1월달이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감사 찬양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라는 선지서입니다. 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평생 자녀를 사랑해서 헌신해온 부모가 자녀에게 애야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삶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무슨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빠의 사랑 받은 적이 언제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안식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것들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살게 하신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생명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사사기 그리고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신들을 찾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죄에 이끌려갑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었던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 앞에서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과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시는 거죠. 끊임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냐고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으면서도 도리어 당당하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고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은 신약이라는 성경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하여 말라기서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사람들은 부정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라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질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대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실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과 16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의 지도자들이자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멀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속에서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눈에 펼쳐졌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단어, 어떤 표현들이 그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가, 세대가 전체적으로 어떤 세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속에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세대가 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모습을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인 거죠. 로마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마치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가며 살고 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존재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요나서 전체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4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신 표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을 위한 표적.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자들을 향한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고 그 표적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비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성막 짓는 방법과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인간의 죄를 씻는 방법,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양에게 그 양의 주인이 손을 얹어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을 죽일 때 이 양을 죽이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가 나의 죄로 인한 대가로 뿌려져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그 피를 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는 행위가 단순히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 속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하나의 장면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끊을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려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세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세대, 그 세대를 위하여 요나의 표적, 즉 자신의 희생을 예수님은 작정하셨고 그 작정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표적이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완성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십자가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고 죄에 이끌려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표적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보여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적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베드로도 앉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후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버릴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이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가장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시고 자신을 헌신하신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나를 팔 자를 위해서도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버릴 사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떠나갈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며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만들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표적을 작정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표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